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온갖 귀신들을 섬기는 세상 문화 속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다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순전한 복음을 위해 존귀하게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 음행과는 다릅니다.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지요. 간음이나 음행은 모두 하나님께서 금하셨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간음죄의 형벌은 음행보다도 훨씬 더 크고 심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처녀를 범하는 음행죄를 저지르면 율법에 따라서 벌금을 내고 상대방을 아내로 맞아 평생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처녀를 뭐 이렇게 이제 범해가지고 그러니까 혼전의 관계를 갖는 거죠. 이런 음행죄를 저지르게 되면 벌이 좀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벌금 좀 물고 그리고 아내로 맞아서 이제 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게 벌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면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남녀 간의 혼인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 이게 계속 울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스피커 때문에 그런가요? 앞에? 예. 계속하겠습니다. 둘이 한몸되어지는 남녀간의 혼인은 감사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음행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둘이 한몸된 부부, 이 부부관계를 깨는 일이어서 개인의 삶이 망가지고 또 한 가정의 불행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간음죄로 인해 겪게 될 고통과 부끄러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해서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간음죄는 남편의 질투를 유발하여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음죄의 결과는 참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 타락은 결코 간음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간음죄에서 시작한 성적 타락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그 동성애로 확산되고 난혼, 그리고 근친상간, 그리고 수간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간음죄를 소홀히 하면 온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더럽혀져서 회생불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간음죄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육체적 간음죄와 연관시켜서 설명했습니다. 간음이 부부간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처럼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간음죄도 그 결과는 무척 처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Do not idolatry,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Flee from idolatry,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체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어떤 일에도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일에 관련 있는 일들에 그렇게 동참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들에 어떤 경우에서든지 동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신약 성경 시대 고린도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그런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대략 1,000명 이상의 신전 여사제들, 신전 창리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전 여사제들을 거느리고 있는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의식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만 열고 나가면 다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세상이 항상 내내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 온갖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밖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낸 그 뭐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또 술도 마시고 내내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녔지만 또 고린도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해서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함께 어울려 먹고 또 교제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한 이 교인들이 오후에는 또 각종 우상 제사에 또 참여해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을 같게 보지 않았어요. 다르다고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얼마든지 점집에 가서 점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절에도 가서 젖밥 먹고 또 신전에도 가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 뱃사람이 떠날 때 뭐 용왕님에게 또 돼지 머리 잡아서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같은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우상 앞에 배설된 연회에 참석해서 함께 어울리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가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가는 것 같은 거거든요. 어떤 남자가 참아주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또 교제하고 같이 어울리고 술 마시고 다닌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게 위험천만한 행동을 고린도 교인들이 행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우상 앞에 배설된 그 제사밥을 먹는 행위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었거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주의 식탁에 참석한 사람들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이 성찬식 때 주어지는 떡과 잔,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성찬식의 주인이신 떡과 잔을 먹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식이거든요. 그게 주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우상과 하나가 되는 행동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영적인 간음과 같아서 하나님의 질투와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세상을 다녀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만은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들과 잘 어울리기도 한다는 것을 세상을 다녀보면 우리가 또 발견하게도 됩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요, 저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힌두 교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힌두 교도들이에요.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신 엄청나게 많아요. 100만, 200만이 아니라 힌두교는 그냥 억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믿어요. 이 힌두교의 최고 신은 브라마입니다. 브라마. 근데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을 그 아래에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 중에는 놀랍게도 guess what? 그 신들 가운데는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힌두교의 신이에요. 다 부처까지도 포함해서 부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라신도 그 아래에 있어요. 알라신도. 예. 알라신만 있는 줄 알았더니 깜놀했잖아요. 제가 예수도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힌두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믿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그저 그들이 믿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힌두교도들은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께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다른 신들 앞에서 또 절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그저 지금까지 쭉 해내려온 힌두교도들의 문화와 관습일 뿐인 거예요. 그냥 예수도 믿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러므로 인도같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힌두교 문화권에서 살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인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800만 귀신을 섬긴다는 일본인들도, 일본 사람들도 힌두교도들과 비슷합니다. 일본도 귀신이 그렇게 많지. 800만. 일본을 대표하는 종교는 신토와 신토이즘이라고 하잖아요. 신토와 불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일본인들이 믿는 신토는 힌두교처럼 다신교입니다. 새해가 되면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 신사나 절에 가서 참배를 올립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에게 건강이나 학업 등의 소원을 빌면서 헌금통에 이제 돈을 넣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은 죽을 때 장례식은 또 어디에서 치러요? 절에서 불교식으로 치릅니다. 그래서 이게 신도와 불교가 가장 이게 왕성한 일본의 큰 종교거든요. 다신교예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일본에 가면 그 신도와 불교를 믿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 결혼식은 또 기독교식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통 서양 신부나 목사를 주례사로 모시고 교회당이나 혹은 교회당처럼 꾸며놓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에 가가지고, 신사가 뭔지 아시죠? 신들을 많이 모셔놓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예전에 뭐 이렇게 또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영령들, 그러니까 조상신 성계는 그런 거예요. 그 신들을, 귀신들을 왕창 갖다 놓고 그 귀신들 앞에서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사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우상들 앞에서 복을 빌고, 그리고 교회당에서 예수 이름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죽을 때는 절에서 분유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서양 귀신 800만 귀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일반 문화 속에 살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여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님만 믿는 일본인은 일본 전체에서 겨우 2% 정도, 그 내외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 상황이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요, 오늘날의 인도나 일본 사람들처럼 온통 주변이 그냥 수없이 많은 countless gods의 수없이 많은 그런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고린도 안에서 살았거든요. 저들은 모두 우상들을 섬기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우상들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귀신들과 교제하는 잘못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귀신들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 간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남자가 아내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는 그거 좋아하겠냐고요. 오늘 노여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질투한다는 말과. 예? 질투와 노여, 그냥 불타오르는 거죠. 우상 숭배 일에 참여하는 행동은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력을 받게 하는 부끄러운 행동. 그 남편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가늠죄와 똑같아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인도, 고린도 교회, 그리고 뭐 일본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도 사실은요, 인도나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기독교가 대세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깜빡깜빡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원래 한국의 주요 종교는 뭐였습니까? 불교였죠. 그리고 조상신들, 엄청나게 많은 조상신들을 섬기는 우리는 또 유교였어요. 조상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죽으신 모든 분들의 조상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35대 종손이었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 35 그릇을 떠다놔야 돼요. 여기다 국그릇을. 그러면 그 조상님들이 와서 다 먹는다, 신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서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는 35명의 귀신을 섬기면서 매년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신을 엄청나게, 우리도 다신교회, 그러니까 신들이 엄청 많아요. 또 귀신들이, 그 외의 귀신들도 또 엄청 많잖아요. 그런 무속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한국은 다신교 국가였던 겁니다. 귀신들의 종류는 또 얼마나 다양했나요? 몽달귀신, 천녀귀신, 물귀신, 달걀귀신.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에, 화장실에서 빨간 손을 나오고 파란 손을 나오고 이런 화장실 귀신도 있었고, 산신령옥, 강산제 용왕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들, 예, 뭐 장군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 큰 신 작은 신 해가지고, 예. 남학신에게 주신 해가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고무신. 이런 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돼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심성에는, 삶에는요, 예수를 믿어도 많은 귀신들의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오래전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연히 저희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점집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유했던 그분은 열심히 교회도 다녔어요. 아, 열심히 뭐 철학기도 하면 또 하려다가 또 이제 점집도 가시는 거예요.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는 별 죄책감도 없이 늘 점집에 가서 점괘를 물어보고 결정했습니다. 특별히 이사 가실 때. 그 새로 이사 갈 그 집에 이제 그 풍수 지리를 좀 보고 항상 집터가 좋은지 나쁜지 그러고 이사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그러니까 점을 치니까 뭐가 좋으셨는지 또 교회 오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배려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아는 아주 용한 사람이 있다고. 예. 근데 그 전도받은 사람 가운데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저희 교회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 집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점집을 소개했어요. 그 전도사님은 한때 부유했는데 남편 사업이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매우 빈궁하게 살고 계셨거든요. 전도사님이 점집에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빈궁한 사람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침 친구가 뭐 그냥 친구 집사님이 아주 용한 점집이 있다고, 복채는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몸만 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냥 가서 같이 보자고 막 팔을 끌고서 가는 거예요. 복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공짜라고 하면 또 뭐든지 해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 운세가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지 한번 물어나보자 해가지고 호기심 삼아서 한번 가봤는데 글쎄요, 그 용한 점쟁이가 언제 봤다고 첫 만남인데 불우한 자기 신세를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면서 집안에 좋지 않은 애군이 끼어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누구 하나 자기 인생 상담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점쟁이가 어릴 때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었던 일까지도 알아맞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 놀란 거죠. 그러면서 빈궁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귀가 솔직해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겁니다.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죠. 나쁜 운세를 막는 길, 애군을 막는 길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있는 돈 없는 돈 다 그때까지 가지고 다 탈탈 털어가지고 점쟁이 말대로 큰아들부터 이름을 바꿨잖아요. 글쎄 명호를 성호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점점 죄책감에 견딜 수 없게 돼서 큰돈 들여서 귀신들에게 받은 그 이름들을 모두 다 내버리게 됐어요. 그나마 너무 늦지 않게 회개한 것이 엄청 다행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점집으로 인도하셨던 친구 여집사님의 형편은 후에 엉망진창 무인지경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귀신은 음란한 세력이구나. 그 여집사님이요, 음란한 거기 남편 외에 몰래 다른 남자 눈에 맞은 거죠. 아주 부자로 살았어요. 남편 돈도 잘 벌고. 남편이 갑자기 또 죽으셨어요. 가세가 한 번에 기울어졌고 게다가 그 내연남에게 사기까지 당해가지고 쫄딱 망해버려서 한국을 떠나 한국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경제적 형편도 안 돼요. 아이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한동안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가늠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 경고하잖아요. 남편이 그런 건 참아주지 않는다. 용서치 않을 것이며 그 무엇으로도 그것은 컴펜세이션이 안 된다. 영적 가늠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오래전 중남미 단기 선교를 처음 갔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캐톨릭 교회가 마을 중심에 딱 서 있더라고요. 지금은 교세가 중남미에서 남미 전체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줄어서 전체 인구 중에 한 70%가 캐톨릭 교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때는 거의 90% 이상이었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제가 충격받은 것은 그곳에도 본 천주교 교회는요, 제가 한국에서 알던 그 천주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캐톨릭 교회당은 실내 분위기가 아주 깜깜하고 음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피 흘리시는 십자가 형상과 아주 처참하게 막 이렇게 가지가 쓰고 막 옆구리 터져가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형상들을 갖다 다 교회 안에다 그냥 그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 상과 웬 성상들의 교회당 안에 그렇게 많이 서 있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앞을 보고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성상 앞에 와가지고 예?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상 앞에서라고 했는지 분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남미를 식민 지배하면서 자기들이 종교인 캐톨릭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식민 지배를 갖다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각 원주민들이 전통 종교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만 덧붙여버린, 그러니까 이게 혼합인 겁니다. 이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남미 원주민들의 정령 숭배, 우상 숭배, 귀신 숭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캐톨릭 신앙과 들어오는 믹스가 돼가지고 그 안에 그 모습을 갖다 만들어간 겁니다. 남미 캐톨릭 교회는 하나님과 우상들이 공존하는 진짜 괴상한 모습입니다. 깜깜하고 음산한 모습. 그 괴이한 모습 속에서 저는 남미 거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예수 믿노라 말하는 천주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치안 상태가 좋지 않고 온갖 마약과 범죄가 넘쳐나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간음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해찰하고 엉뚱한 다른 신들을 쫓아다가 양다리 걸치고, 예, 문어다리 만들어가지고 이것저것에 하면은 그거는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귀신의 식탁에 앉아 먹는 자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질투하고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 신앙 기독교인들이 우상과 이 귀신들과 완전히 손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그 안에서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신과 이 우상이 함께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괴물이 나와요. 아론의 그 금송아지 같이 괴물이 나온다고요. 그 괴물이 하나님과 귀신들이 공존하는 괴이한 기독교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거기서 배출되는 거예요. 사생아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통일교를 비롯해가지고요, 신앙촌 전도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또 무슨 아가야 같은 뭐 희한한 이 별별 피지섬의 신옥주심, 김기동의 귀신론, 신천지,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는 JMS까지, 예, 모두 기독교와 이 귀신들이, 한국 귀신들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게 기독교 이단들의 교주들은요 한결같이 과거 신내림 무당과 똑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게? 과거 무당은 액을 물리치고 병을 쫓고 점을 치기도 했어요. 그럼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데 왜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저 이단에 빠질까 하는데, 이단 교주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앞에 찾아가지고 뭐 장관도 많이 배운 대학 교수도 가가지고 내가 이번에도 장관이 되겠습니까? 머리 내밀고 막 거기서 반말하고 막 그 와서 무릎 꿇고 그냥 다 얘기 듣잖아요. 돈 갖다 바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냥 점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단 교주 따라가는 그 심리가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요. 그게 마비, 귀신이거든. 무당은 귀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멋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이단 교주들이 딱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단 교주들이, 이게 귀신과 뭐가 다르냐 하면, 예전에 최태민 씨도 마찬가지고 딱 성경을 사용한다는 점이 달라요. 성경 사용한다고 해서 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네.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오, 이게 무슨 교회인가 보다. 네. 그래서 그러나 마치 자신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러나 실제로는 귀신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은 다 예수님 자리에 은근슬쩍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를 재림 예수 보혜사 구원자라고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홀리는 겁니다. 알고 보면 예수 탈을 쓴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귀신들은요 도덕성이 없어요. 귀신이 도덕성이 있으니까 도덕성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음란합니다. 이것이 이단 교주들의 전부 음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이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제가 성교제에 가면 목과 기념이나 사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세요. 여기 미국에 가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마존에서 사시고 절대 외부에서 물건 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flee from idolatry, 우리가 귀신들과 어떤 일에도 엮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 우상 숭배며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을 주님은 벌하십니다. 기독교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이단들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마치 간음죄가 둘이 한 몸된 부부관계를 깨고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아주 폐허 초토화시키는 것처럼 영적 간음죄의 우상숭배도 하나님과 하나 된 그 관계를 깨고 개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게다가 간음에서 시작된 성적 타락이요 간음으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그게 동성애, 난혼, 근친상간수가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회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도 온 세상을 더럽혀서 회생불능 상태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관련되어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Flee from idolatry. 성도들이 우상 숭배, 귀신과 관련된 그 어떤 일에도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삶도요 꼼꼼히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불교, 유교, 무교, 무속신앙 등 우상숭배의 잔재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한국인의 관습이려니 한국인의 지금까지 문화려니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돌잔치에서요 별 생각 없이 재미로 돌잡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돌잡이는 앞에 돈이나 의사 청직이나 가운이나 뭐 볼펜 등을 놓고 아이가 짚는 물건을 아이 장래와 관련해서 점쳐보는 의식입니다. 이게 점치는 의식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박수치잖아요. 아 이거 잡아라 저거 잡아라. 그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20철이 되면 잘 시험 잘 보라고 엿이나 찹쌀떡을 아무 생각 없이 선물로 주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혼식 폐백을 할 때요 며느리에게 절반을 시어머니는 시부모님은 별 생각 없이 치마에 대추와 밤을 던져줍니다. 부귀 자손들이 번성케 하라. 이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저 조상님들에게 존경심을 표할 뿐이라고 별 생각 없이 아직도 제사상을 차리는 집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조상 때부터 이때껏 고린도 교인들도 아니 우리 옛날부터 이때껏 내내 그렇게 했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인도 사람들 일본 사람들 내내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들의 문화요 관습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돌잡이 할 때 그 아이의 생사 화복을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굶주려, 목말라, 예수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치 남편과 사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만족이 안 돼. 부족해 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가늠죄하고 영적 가늠죄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고 바라보는 게. 그러나 우리는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다른 거 쳐다보면 큰일 나요. 오늘 성경은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귀신들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어떤 일에도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가늠죄에 해당하는 우상 숭배는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켜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해요. 아프게 하고. 네가 목마르면 나한테 와야지. 왜 엉뚱하게 점집을 쫓아다니냐. 세상 사람은 왜 오늘의 운세를 보냐. 왜 화투점은 왜 보는 거냐 도대체 너. 예? 제가 이 얘기하는 거요. 이거 옛날에 내 교인들에서 다 봤던 얘기예요. 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들고 집에만 들어오면 화투점은 이게 오늘 또 이게 뭐냐고 도대체. 예?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고 노엽게 하는 행동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큰 해악을 미치게 됩니다. 영적 가늠죄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재미로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장난 삼아서. 포춘 쿠키 그거 자꾸 뜯어서 보지 마시라니까.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거 영양가 하나도 없고 보니까. 예. 그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받지 말고 다른 사람 많이 드시라고 양보하시고. 굳이 그걸 꺼내가지고 또 보고 오늘도 내가 또 귀인을 만나는가 보다. 예.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만나시는 거예요. 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는지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얘기하잖아요. Flee from idolatry. 너희 도망쳐라. 그런데 함께하면 안 된다, 크리스찬이. 그러므로 늘 수많은 귀신들을 섬기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귀신들을 섬기는 일을, 교제하는 일을 피하시고요. 우리 자신을 지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복된 삶 누리시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뭔가 목마르시면은 이번에 지성소 기도에 꼭 오세요. 사인업 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 그리고 뭐 인생에 진짜 뭘 모르시겠거든 저를 찾아보세요. 제가 다 복채 일불도 안 받고. 예. 여러분 모든 깡그리 문제 해결해 줄게. 어디에서 걸려 있는지. 예. 밖에다 돈 주지 마시고 엉뚱한 데다 귀신들에게 그다 망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애군 다 떠나게. 예수가 승리자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들을 섬기는 세상 문화 속에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과거 귀신들을 섬기던 관습을 깨끗이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범사에 풍성히 누리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